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우리 요한 1서 강의를 13번째로 드릴 때 형제 사랑의 길을 터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다룬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복습하고 이어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근원적이고 또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욕구이죠. 인간 모두는 사랑받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장이라는 말씀은 육체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사랑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11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인생의 소명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사랑이 흐르지 않아서,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치 사망에 거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3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망에 다시 완전히 빠져버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가 거하는 사랑 없는 메마르고 그런 핍절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죠. 믿는 신자들도 불신자가 겪는 그런 메마른 상황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봉착하는 문제는 어떻게 나의 필요인 그 사랑을 채워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문제로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랑을 받는가,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우물에 가서 이렇게 물을 길어 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 처음 해볼 때 줄에 달린 바가지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물을 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거기 탁 순간적으로 떨어뜨려야 되고, 그것도 떨어질 때 바가지가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담았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길어 오르는 동안에 많이 흔들려서 막 물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게 되죠. 그런데 숙달되면 바가지 가득히 물을 담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경험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서 많이 채울 수 있는 것,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부모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사랑이라든지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데도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경험과 훈련이죠. 그것을 자꾸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에 대한 큰 관심을 두고 그 사랑을 받고 채우는 훈련을 거쳐야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소유하고 그것을 흘러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예수님의 황금률을 말씀드렸죠. 자신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뭐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해라, 이 말씀은 사실 적용하는 면에서 참 많은 좀 지침이 필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욕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미숙함에 머물러 있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은 상대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밥상 앞에서 이제 어머니와 또 식사를 할 때 어머니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그리고 나중 것을 드십니다. 처음에는 엄마는 저 나중 것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점점 크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어머니도 좋은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말은 상대의 필요와 욕구를 잘 헤아려 이해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물론 형태와 색깔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도 분명히 원하는 것이 깊이 있구나.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황금률의 말씀은 인간은 서로가 본질적으로 공유하는 원함이 있다. 원함. 그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신이 그토록 필요한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게 다 채워진다 이런 사람은 거의 잘 보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건강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자기 사랑이라는 이제 말을 언급을 드렸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혼동스러우셨을지도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리학에서는 self-respect 그것을 이제 자기 존중, 진정한 건강한 의미에서 자기 사랑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자기 사랑, self-love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이제 자기 사랑을 자기를 위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자기 사랑이라는 말을 빌려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자기 사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두에서 나의 필요인 사랑을 어떻게 채우는가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 필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표피적으로 떠오르는 나의 필요 아 이거 하면 재밌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 나 이거 필요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무엇이 가장 깊이서 필요한가를 그거를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우려는 그런 나의 욕구를 인정해야죠. 아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필요를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의 욕구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모든 욕구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움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의 욕구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그 진면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나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문제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사랑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그냥 이빨은 그냥 또는 뭐 예의의 이렇게 이 수준에 머무는 그런 표피적인 사랑일 가능성이 많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야고보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형제나 자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말로만은 유익이 없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행위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한 불렀습니다. 여기서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믿음은 맞는데 시작하는 믿음에 그쳐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의 삶으로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를 받으면 진짜 카드 그건 맞죠? 근데 액티베이션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카드가 되지 않습니까? 영향을 전혀 끼칠 수 없는 카드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고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행함이 따라오는 신자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액티베이션이 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삶에 아무런 향상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것을 강조했고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유익을 얻는 길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 보셨던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읽은 18절을 돌아가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 또 진실함을 통해야 사랑이 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과연 어려운 사랑입니까? 물론 쉬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불가능한 사랑일까라는 것이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답은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에 지금 우리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사랑을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진리를 진리 그대로 자기의 틀에 의해서 왜곡시키지 않고 그리고 잘 배우면 그 진리의 단순함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시간 사이에 우리의 죄성에 속하는 본성적 게으름 때문에 진리를 배우고 익히려는 동기부여가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그것이 뭐 꼭 필요한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기타 등등의 게으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거듭 재발견하는데 우리의 삶을 쏟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야 내가 산다라는 의식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식고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내 어떤 내면에 좌절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절박하게 들어야 되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 머물게 될 거다. 이것은 메마른 것이고 마치 불신자가 정말 누릴 수 없는 누리고 거기에 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황폐함이다. 황폐함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이렇게 겪을 수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과 그 실행이 따라와야 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행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뭐 대조에서 말씀드린다면 말과 혀로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말은 관계와 대화의 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로는 내 인격의 모든 요소들을 통합시키지는 못합니다. 내가 말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 인격의 모든 요소들이 그렇게 말과 통일되는 가운데 정직하게 드러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행함이 내가 어떤 일을 행함이 나의 인격의 요소들을 다 통합시켜서 나의 진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잘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을 봐야 그 사람을 더 잘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언급드린다면 사랑은 말로도 많이 표현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죠. 그래야 합니다. 사랑해, I love you 이런 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신이 상대를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표현하라는 말이지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I love you 이렇게 말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드러나는 그런 표현으로서 말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할 때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일하는 것, 단순하게 뭐 노동하는 것, 물건을 여기서 들어서 저리로 옮기고 뭐 우리가 운전을 해서 뭐 교회에 오고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몇 분이 계시든지 간에 각자가 다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단번에 생긴 것이 아니죠. 나의 사고와 내가 생각 뭐 이렇게 보는 안목과 그리고 또 나의 습관과 나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지금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 스타일을 통해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라이프 스타일, 행함으로 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강조하는 대로 나의 행함을 갈고 닦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제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인격을 동원해서 어떤 행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행함이 더욱더 향상된 차원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흡족해야 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올라갈 때 나의 행함은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스타일로 자꾸자꾸 우리가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일지 아닐지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서 이렇게 자기 살아가면서 자기 어떤 삶의 행동의 양식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이나 또는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과 말이 동원되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라이프스타일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몇 가지 양상들을 보면 우리가 아 이것이 진짜 참 사랑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한 양상은 자신이 열심히 터득하고 그리고 소유한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배운 대로 처음에 할 때는 원래 나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가식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이렇게 낯간지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듣고 배우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자가 잘 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하는 그런 자족감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줄 알게 되면,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좀 어색하더라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스타일을 배워가실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내가 상처받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이 품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동시에 상대의 성장을 위해서, 상대의 성숙을 위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음으로 양으로 돕는 나의 행함, 뭐 여기는 기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지혜를 구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는 것, 뭐 책을 선물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위로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랑이죠. 또 그가 잘못되든지 또 내가 잘못되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나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사랑이죠.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딱 대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사랑이죠. 우리는 많은 순간 조금 진지한 얘기라든지 좀 껄끄러운 주제가 나오면은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딱 내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대면하면서 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의 스타일을 자꾸 가꾸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다, 또는 끌리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좋은 감정과 끌리는 느낌은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도화선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잘 되게 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착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지나친 간섭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소유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많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랑을 소유하고 있어, 이게 소유의 개념으로서 사랑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소유가 되지 않는 성격의 것입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선하심과 부요함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선하심과 부요함이 담겨져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선하심과 부요함을 그분이 어떤 선한 동기를 가지시고 또 계획을 짜시고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런 행동에 의해서 인간에게 흘려보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흘려보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뭐 우리가 그냥 뭐 속된 말로 욕심쟁이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흘려보내주시는 것이 사랑이라 이것이죠. 행함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진실한 성품으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더 깊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분 앞에 서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가능한 것이죠. 바로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데 지극히 큰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에 집약된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 죄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결과에 대한 것도 책임지시겠다라는 바로 그 표현이고 그 결단이셨죠.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이 바로 사랑의 귀감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사랑이 있어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의 행함을 실제로 실현해 갈 때 비로소 그것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지 사랑 자체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하십니까?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습니다. 화가가 나는 내 머릿속에 지금 그 나의 상상 속에 멋진 구도가 떠올랐고 그리고 멋진 풍경이 떠올랐어. 그것으로 우리가 그림이라고 부르지 않죠?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딱 우리 앞에 내놓아야 그게 그림이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보여질 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성품을 보고 뭐 따뜻하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온순하다든지 아니면 배려가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자체 캐릭터만 보고 사랑이 많다라고 판단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야. 굉장히 훌륭한 성품을 가졌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도약시켜서 사랑이 많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사랑은 행함으로 사랑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에서 진실함을 truth, 진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 말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더 이제 좀 더 의역한다면 진리 안에서 확신과 힘을 얻어서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사랑이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왜곡되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깊이 신봉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과 잘 비추어 봐야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진짜 진정한 사랑인가라고 우리는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는 이것이 사랑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사랑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사랑으로 승화하고 또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진리뿐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참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사랑이 이것이 진짜 사랑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닮은 꼴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반한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자기 품에 안긴 사도 요한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진실한 사랑의 수많은 예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예수님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확고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의 주인으로서 그분은 진리를 벗어나서 행하시는 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으로 영적 습관을 연마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익히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함으로써 속한 줄을 알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주 앞에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리니,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확신하는 길이 분명히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닮은 꼴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아, 난 지금 사랑을 지금 훈련하고 있어, 그렇게 확신이 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을, 더욱더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한 힘을 구하고 얻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내가 하는 사랑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떳떳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떳떳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봐, 난 당신 사랑할 수 있어, 이러니까 떳떳한 것이죠. 나는 당신 사랑하는 법을 터득했어. 그리고 지금 그것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 잠시 내가 흔들릴 경우는 있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 이런 사람, 이런 확신이 든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겠죠. 이렇게 힘 있는 사랑의 소유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항상 떳떳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랑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한 분. 입술은 제가 읽었습니다. 세 분. 근데 우리가 이 수준을 항상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해본 사람은, 이렇게 이런 경지에 한번 올라가 본 사람은, 오늘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을 하되 행함과 진실함에서 하라는 말씀을 경험적으로 맛본 분이죠.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근데 현실은 뭐죠? 우리는 사랑의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목회적인 큰 배려가 담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과 연관해서 내가 사랑에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서술해놨는데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일반적인 그 목회적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을 본 것입니다. 아,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 보니까 사랑에 실패했다고 자꾸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봐, 자꾸 결국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초두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행함과 진실함의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떳떳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그 확신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을 못한다고 해서 책망할 때조차도 당신이 자신을 책망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용서하시고 사랑의 힘을 훨씬 더 크게 주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임을 믿고 나가면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간 그 이단, 그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형제 사랑은 무가치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뭐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형제 사랑이 진지하게 잘 될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은 오직 하늘의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신령한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형제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도 전혀 자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공동체에 남아있는 신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실패를 거듭하는 중에 자꾸 자기를 가책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 밖으로 뛰쳐나간 저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형제 사랑을 경멸하면서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나, 나는 이토록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고자 하나 못하는 것이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죠. 너 저나 나나 사랑 못하는 건 똑같지 않은가, 이렇게까지 이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연약해서 사랑의 실패함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그런 그 자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존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의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준행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비하시기 때문에 또 나의 마음 구석에 피어난 그 사랑의 싹과 행하려는 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여정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 도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런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부족하고 실패하더라도 사랑의 정도를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영광스러운 형제 사랑의 길로 초청되었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 유익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자각을 우리에게 굉장히 힘있게 일으켜줍니다. 이것을 하려다가 또 실패해도 우리 앞에는 크신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번번이 형제 사랑에 실패해도 우리는 주님의 끝없는 배려와 도우심을 받아서 그 길을 계속 가기를 요청을 받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형제 사랑의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